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반복된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또 비슷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거라는 거울에 오늘을 비춰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사건과 함께 당대의 사람들과 조우하곤 합니다. 역사를 만들고 움직였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 시대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세밀하고 구체적인 장면 하나하나 보게 되고요. 또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의외의 역사나 기존의 시각을 뒤엎는 사건의 재구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생생한 세계사 이야기를 오늘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만나봅니다. 10월 17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케니 로긴스의 미미 헤프웨이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아, 오늘은요. 인물을 통해서 세계사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늘 제 곁을 지켜주는 분이죠. 저에게는 뭐 멋진 그 어떤 인물보다도 소중한 인물입니다.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 반갑습니다.
이네 씨 뜬금없이 또 사랑 고백했어요. 난 날아갈 것 같이 기쁘네.
자꾸 이렇게 애정이 깊어지네요. 네. 아니, 우리 둘 다 네. 조금 정미 씨도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저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정미 씨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또 저는 굉장히 예쁜 이인혜 같은 스타일과 오늘 나오신 조한옥 교수님처럼 잘생긴 스타일 이런 남자들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을 먼저 소개했네요.
네네.
오늘 우리가 만날 책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책이죠?
네,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위대한 위인에서부터 우리 시대 인물까지 내 곁에 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세계사, 내 곁에 세계사 만나볼 겁니다.
네, 저희 곁에는 한 분의 교수님만 계시지만 네. 이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을 모시고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책의 저자시죠?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한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조한욱입니다.
와, 목소리가 너무 다르신데요? 성운 줄 알았어요.
지금 목소리 지금 좀 까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보통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맞아요, 남자의 맞아요. 모습. 와이셔츠를 입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근엄근엄
자연스럽게 탁 걷었는데 맞아, 맞아. 이 팔뚝에 보이는 예. 그 연필을 잡을 때 보이는 힘줄 아하. 뭐 이런 거가 약간 여자들의 로망인데 그대로의 모습을 탁 갖고 계시네요.
아, 멋있으시네요.
네. 외모도 출중하시지만 네네. 또 대단한 공부와 활동을 또 해오셨더라고요.
예.
조한욱 교수님, 정미 씨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조한욱 교수님은요.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그리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역사와 문화의 책임 편집자 및 문화사학회 회장을 지내시며 문화사라는 새로운 역사학 분야를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양 지성과의 만남, 역사에 비친 우리의 초상, 마키아벨리를 위한 변명, 군주론 등의 저서와 바이마르 문화, 금지된 지식, 고양이 대학살, 밤의 문화사 등의 번역, 그리고 신문 칼럼과 방송을 통해 대중과 교감을 이루는 역사학을 고민하고 역사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는 글을 쓰고 계신 아주 훈훈한 와이셔츠를 걷으니까 팔뚝으로 이렇게 힘줄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섹시한 네. 조한욱 교수님이십니다.
네.
절대로 심각하게 말 못하겠네.
아니 근데
저는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뭐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해 주실 수는 있지만 문화사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역사 분야의 새로운
맞아요,
또 분야를 맞아요. 개척하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문화사.
네, 뭐 저도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접목을 시켰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화사의 입장에서 역사를 본다. 그냥 일반 역사를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냥 이게 이제 문화사라고 그러지만 약간 세분화시키면 이제 신문화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아주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미술사라든가 과학사라든가 사상사 맞아요. 이런 분야는 있었는데 네.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기존의 그 문화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급 문화를 다루죠. 좀 위대한 어떤 그냥 예술가, 작가, 과학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상 이런 걸 다룬다고 한다면은 네. 이 새로운 종류의 문화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두뇌를 사용하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민중문화에 스며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신문화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고급 문화 하면은 보통 영화나 막 드라마 이런 거는 배제시키잖아요.
맞아.
근데 교수님 뭐 짧게 소개하자면 그 책 안에는 이렇게 멋진 배우도 나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책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책의 질이 말랑말랑하게 잘 넘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책의 질은 좋은데 왜 세계사는 이렇게 재미없을까? 영화로 보면은 참 재밌는데 책으로 보면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교수님의 세계사 책을 딱 펼치는 순간 나랑 잘 맞는 세계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사람 중심으로 굉장히 짤막하게
맞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읽지만 머릿속엔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짧지만 아주 날카롭게 인물과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내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원래는 이 책이 신문의 칼럼으로 연재했던 겁니다.
네.
연재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급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삶 속에서도 숨겨진 게 있어요.
네.
가려진 게 있고 뭐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미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은 좀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신문의 연재라고 연재한다는 거 속성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제 그거를 보면서
맞아요.
그거를 이제 연상시킬 수 있는 사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찾다가 보니까 아마 칼럼이 그렇게 한 거의 5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네. 칼럼을 썼던 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 이분 기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내용도 있지만 정말 알 수 없는 개인사 이런 거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렇게 정보가 많아 이분은 누구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인물이 139명이나 나오는데 뭐 잘 알려진 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낯선 분의 정보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친한 분들인가?
좀 친하기도 하고요. 그냥 뭐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직업 비밀이라 말씀 못 드리고.
영업 비밀.
그거는 말씀 못 드리고
네.
그냥 사실은 제 책에서는 139명을 다뤘지만 5년 동안 했으니까 훨씬 더 많죠.
많이, 네.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이 책에서 이 사람들을 선정한 것은 이분들이 유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우리한테 모범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모범을 주고 해가지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선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정미 씨는 책을 네. 어떻게 보셨는지도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어,
저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살짝 교수님 들어오셨을 때 표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선생님 여기 시계가 있는데 네. 여기 오드리 헵번도 막 몇 시에 있고 네. 그 옆에 있는 딴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시계랑 시간은 가고 있고 분침은 떨어져 있고 막 교수님이 이런 말씀 나눴는데 책이 일단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예, 그리고 읽으면서 왜 우리 요즘 스마트 소설이라고 하죠. 전동차가 지나가서 멈추는 시간이 2분이니까 2분에 걸쳐서 딱 읽으면 다음 정거장에 내려도 될 만큼 그런 짧은 단막 소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것도 딱 그런 거죠. 이 책 딱 보면서
그렇네요.
어? 배고편 읽고 나서 어? 내려야 되는데 후다닥 내려도 되는데 이 그 사이에 짧게 이렇게 역사와 이 사람과 매치 아유. 그걸 딱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세월호 언급하시면서 제일 1장에 가장 중요하니까 배열을 하셨겠죠. 저 브루스 이스메이 이 사람 그 타이타닉 그 선주였잖아요. 네. 이 사람 되게 오해하고 있었고 나쁜 사람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책 보면서 좀 대려 미안하더라고요. 배를 버렸다고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영화 타이타닉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정정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내 곁의 세계사를 보면서 우리 조한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몰랐던 걸 좀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그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짜투리 시간 활용하기 가장 좋은
책. 맞아요.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낼 때 이 컨셉트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사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 네네.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짧게. 짜투리 시간이라도 언제나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컨셉트로 이 책을 만든다.
그러니까 내 곁에 세계사인 거예요, 진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 그 보통 인물이나 역사 다룬 책들 보면 몇 년생, 어디 국적, 막 이런 게 옆에 딱 나열돼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명 하나도 안 해놓고 뒷부록으로 이렇게 첨부도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게 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물을 보통 얘기할 때. 언제 태어났고 출생 연도와 막
어떻게 살았고 네, 막
그런 거를 꼭 외워야 할 것 같잖아요. 써 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오히려 그냥 사람 그대로 그냥 인물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사실은 이 책을 처음 낼 때 어떤 건가 하면은 칼럼을 가지고 책을 낸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책을 냈었어요. 냈었는데 그때는 칼럼이 너무 짧으니까. 그걸 한 세 배 정도 길이를 늘려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출판사 분들은 그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시각이 너무 들어간다. 그냥 칼럼 자체가 아주 그냥 함축적인 어떤 내용이 많으니까 네.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살리자 해가지고 그냥 시의성이 떨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만 그냥 그 시대, 그때 칼럼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지칭해서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보편적인 얘기로 바꿔놓은 것. 그 정도로만 바꿔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빠진 이유는 아까 연도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게 빠진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그 역사 속의 이 인물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보면 또 이제 중간중간에 꼭 들어가야 할 그 사건이 터진 연도는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인물의 연혁에 대한 출생 연도에 대한 그런 건 안 나와 있지만 어떤 때 뭐 점령당했고 이랬던 그건 항상 적혀 있어서 그건 좋아요.
대략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와 가까운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만 배열을 했죠.
그렇네요. 그 일반 세계적인 역사를 배우는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세계 역사 인물 중심인 세계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하는 내 곁의 세계사 잠시 후 책 속의 사람들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한욱 교수님과 나눈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저희가 퀴즈로 내드리고 있죠, 정혜 씨.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할 이야기에 나오는 이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문제 드릴게요. 벨기에에서 태어난 영국의 배우이자 인도주의자입니다.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뒤 티파니에서 아침을 사브리나, 마이 페어 레이디 등 뛰어난 연기와 눈부신 자태로 만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세기의 연인이라 불렸던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1번 헬렌 켈러, 2번 마이러 브래드웰, 3번 오드리 헵번.
네.
정답. 발음이 좋으십니다.
네네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조한욱 교수님의 책 내 곁에 세계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문 리버.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내 곁에 세계사의 저자 조한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분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닮은 것 같아요.
어머.
예. 네. 이는 씨랑 닮았어요.
고마워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만 요 얘기는 합시다. 네. 세기의 연인이죠. 오드리 헵번. 진짜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사랑을 다시 베푸는
맞아, 맞아, 맞아.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으로도 굉장히 존경받고 있죠, 교수님?
예, 그렇죠. 예. 배우로서도 누릴 영광은 다 누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데뷔작이었던 로마 이 휘일로 아카데미상이랑 골든 글로브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생애 동안 여배우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받은 다 받았어요.
오, 진짜 대단해요.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토니상.
네.
이 네 개를 다 받은 여배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겠죠.
이제 그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년에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해가지고 네.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데 오지에서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거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네덜란드에 그 당시에서 자라났는데 거기서 그 나치 점령할 때예요.
네.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독립을 위해서 레지스탕스가 활동했는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이 그 당시에 발레를 배우던 이 누굽니까 이 오드리 헵번이 가명을 썼어요. 에다 반 햄스트라라고는 가명을 썼는데
네.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름은 영국 이름이기 때문에 나치한테 알려지면 곧바로 얘는 영국인이구나. 막 이렇게 이제 압박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가명을 써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이제 거기 저 그 레지스탕스에 돕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근데 나치 점령하에 이 네덜란드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영양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영양실조 때문에 굉장히
네.
건강이 안 좋아서
네네.
아마도 그 저 발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발레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너는 체격이 키가 너무 커서 발레는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너 체력이 약하다. 키는 큰데 체력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당시에 배우를 하면은 주급 3파운드를 더 받았어요.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발레가 아니라 발레를 포기하고 영화를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대스타가 된 계기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하다가 좋은 일까지 많이 한 것은 과거에 뭐 본인이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나 뭐 레지스탕스를 지원했던 그런 일들이나 혹은 뭐 영양실조 그런 아팠던 과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 중에 하나는 아마 그죠 거기서 유태인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유태인 소년을 봤는데
네.
그 눈동자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수례한 적도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런 기억들 이런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은 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더 이제 그 저 더 본인 스스로의 어떤 행동을 좀 그 본인 아버지가 좀 나치 동조자였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신해서라도 좀 참여한다고 그럴까? 아마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좀 개념이 있는 친구였나 봐요. 네. 근데 보니까 배우를 할 때 안네 프랑크 역할이 들어왔었는데 네. 이 역할을 거절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오드리 헵번이 나이가 30세 때 이게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정말 탐나는 어떤 배역이죠. 그리고 사실은 안네 프랑크와 그 오드리 헵번이 실제 나이가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거를 맡을 수도 있었는데
네.
자기가 30살의 나이로 어떻게 그 소녀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이유로 그걸 거절했어요.
그 한국 밖에서 저한테 만약 들어왔더라면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젊게 보시고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아주
맞아요. 네, 맞아요.
굳은 신념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책을 보면 그 오드리 헵번을 통해서 2차 대전 그런 사건들도 사실은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영화 감독 한 분도 또 있더라고요. 이 배우에 이어서 켄 로치 감독, 영국 감독님이죠. 그럼 뭐 배우를 이렇게 쓰신 거는 그렇다는데 또 이렇게 감독님까지도 책에 실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은 이제 영국 영화 감독인데 네. 제가 그러니까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같은 거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이것은 영국의 제국주의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어떤 그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런 네. 걸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랜드 앤 프리덤 같은 데서는 이제 프랑크 총통이 파시즘은 물론 스탈린 체제로부터까지 소외된 무정부주의자들의 이상을 그렸거든요. 그거를 아주 찬양하는 듯한 어떤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 켄 로치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가 이 개인들에게 어떤 억압을 가하는가. 그리고 그런 억압에 대해서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네. 약한 사람들이 서로 동조해야 한다는 거죠. 약한 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야지만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결론에 나는 그들의 일부이고 그들은 나의 일부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켄 로치 감독이 영국의 가디언지와 이거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 네. 또 정미 씨 혹시 뭐 그 책 안에서 네. 재밌게
이렇게 읽었거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조금 미디어나 이런 걸로 이용당하고 세뇌당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여기 보면 막 그 로마사를 통해서 군사대국, 경제대국의 길을 막 이렇게 보여줘갖고 오 되게 멋있다 막 이랬는데 이거 지금 이 책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 옹호하는 책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근데 같이 비교해서 나오신 분이 콜린 맥컬로.
예.
이분 책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안 봤잖아요.
그런데 이 콜린 맥컬로의 로마의 1인자는 네. 요새 나왔어요.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네. 시오노 나나미가 나중에 보니까 일본에 대한 망언, 막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이제 시오노 나나미는 그 옛날부터 그런 성향을 보였지만 특히 네. 부각된 게 작년에 이제 무슨 어떤 네덜란드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것은 네.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동양의 위안부랄 상관없지만 네. 서양의 위안부 얘기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위안부에 대한 시각뿐만이 아니라 인종주의적 시각까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아마 그 본색이 드러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이제 네. 해석해서 보면 로마인 이야기에는 이렇게 쓰셨잖아요. 예. 성공지상주의, 제국주의, 예. 엘리트주의, 반지성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의 사례가 무수했다. 예.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읽고 나니까 예.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또 이걸 알게 되네요.
예. 그렇죠. 그 로마인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배자 중심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누구에게 처음에 환영을 받으면서 이것이 퍼져나갔는가 하면은 정재계의 어떤 지배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많이 퍼뜨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서양 사학자들은 이 책의 시각이 위험하다.
네네.
그런 경고를 계속했어요.
아, 네.
근데 대중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냥 재밌다고 하는 이유로. 네. 그거는 근데 좀 시정돼야 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진실이 네. 뭐 이제 소송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성추행 이런 걸로 뭐가 덜 걸렸다가도
네.
진실이 딱 그건 아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든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이런 진실이 조금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와, 스마트한 세상에 지하철 한 정거장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다니. 아, 이 책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그냥 엄청난 홍보십니다.
아, 정말 이렇게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뭐 시대사나 네. 역사적인 뭐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시각만 달리해도 역사를 굉장히 재밌고 또 풍성하게 볼 수 있다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 자세한 이야기 첫 번째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연이라고 하지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예. 아까 이인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사가 정말로 재미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사는 이름도 복잡한 이름, 그런 것, 외울 것만 많은 어떤 따분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겉핥기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세계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약간만 깊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더 진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어떤 세계사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 약간의 그 생각이라는 뭔가 하면은 기존의 세계사 책 이것이 누가 썼을까? 네. 누구의 시각으로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거는 서양 사람의 시각으로 썼고 그중에서도 백인. 그리고 그중에서도 남성의 시각으로 쓰여진
네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월한.
그렇죠.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럼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처음 발견했다고 신대륙인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아시아를 그 사람들이 구분하는 기준이 근동, 중동, 극동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기들 기준으로 동쪽에 가까운 동쪽이냐 먼 동쪽이냐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잭 구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인류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책에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말을 나는 별로 크게 믿지는 않죠. 이제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프랑스 혁명.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어쩌면 민주주의를 이끈 어떤 정치적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갖고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 혁명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다고 하는 계몽사상가들까지도 여성은 정치에서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종류의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게 그것보다 150년이 이상 지나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프랑스 혁명을 여성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이 민주주의 혁명이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인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여기서 얘기했던 프란츠 파농이라고 하는 마르트니크라고 하는 섬출래 흑인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검은색은 나쁘다는 교육을 흑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특히 교육받은 흑인일수록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검은색은 나쁜 건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모방해요. 모방하지만 백인들이 이 교육받은 흑인을 자기 편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거기서 소외되죠.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 원래 본토에 같은 흑인들은 또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가? 이 사람들이 제 땅의 유배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서양 백인, 남성의 어떤 시각으로 여태까지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털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름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이 당대에는 가장 여성의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이러 브래드웰이라고 하는 저 여성 최초로 변호사 자격증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시 여성이 할 일은 집안에서 애 키우고 아내 역할하는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대가 바뀌니까 그게 주어졌다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특히 나는 이 책에서 그런 사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사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양성평등을 위한 어떠한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단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단지 새롭고 진기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처에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강제에 의한 약자의 착취. 그런 것이 완전히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하나의 기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인식해야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주입식 교육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역사책을 볼 때 과연 누가 썼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봤냐, 이런 것 들을 성찰해 보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내 곁에 세계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각시켰는지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살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 이야기, 세계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네, 이런 얘기 들은 게 기억에 나요. 이 말도 교수님의 어떤 책이나 이야기와 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맞나요, 예, 교수님?
아주 유명한 문구죠. 네. E.H. 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가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도 대중 강연에서 그 바탕이 된 책입니다.
네.
라디오 방송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 책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오늘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인물을 찾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찾은 과거의 인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그 이에치카의 어떤 그 말이 어떤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실수가 되풀이되면 그건 실수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보니까 기존의 역사를 약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또 전혀 다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저 이제 정말 언니 그 이인혜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게 뭐냐면 저는 아직 그 노래 기억하거든요. 니글 니글 니그로 그래 그래 그래요 코가 크면 코카소스 막 이렇게 그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는 게
그런
되게
게 있었어요?
네, 뭐 니그로와 뭐 크레올 코카소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노래밖에 기억 안 나고 선생님이 그래 막 흑인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세계사 책을 썼던 시각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받았었던 선생님의 입장 이런 거에 따라 해석하기가 진짜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 보시면 책에 선생님 쓰셨지만
네.
이런 어떤 교과서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옳고 그르다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한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역사를 위험하게 과거 얼마 위험하게 대화를 하는 방법인가 이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세계사 속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았지만
네.
그게 정말로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떤 그것을 새로운 사실을 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나한테 갇혀 있을 때는 내가 보는 어떤 지평선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각 우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 세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봄으로써 그 사람들의 지평선으로 우리의 지평선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역사의 기본적인 역사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의 강연과 함께 그 책에서도 그 어떤 과거를 보는 방식을 달리 해야 이렇게 역사가 더 풍부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확 느껴지게 굉장히 유명한 위인들을 쓰셨는데 일반 역사는 좀 다르게 역사책과는 다르게 이런 좀 색다른 면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만료 인력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뉴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내용보다는 욕심 때문에 큰 돈을 이런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네.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교수님?
이거 좀 그 당시로서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뭐 뉴턴은 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그냥 과학계의 최고봉에 위치에 올라섰죠. 올라서 온갖 명예와 부를 거머쥐었었는데 네. 이 뉴턴도 사기에 말려 들어갔어요.
아, 사기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의 회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그 남의 회사는 거기서 말하는 남해는 어딘가 하면은 남아메리카. 아.
네.
대륙 주변에 있는 그 바다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땅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큰 수익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어허. 하면서 그거를 그냥 그 뭐 엄청나게 과도하게 홍보를 했던 거예요.
남해 회사. 어.
근데 그게 그 사기예요.
그게 남해 회사였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해 회사였는데 네. 남해 회사였어.
그런데 이제 그게 사기라는 이유는
네.
이것은 거기 그 남아메리카 대륙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영국하고 스페인이 사이가 좋을 때만 가능해요.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예.
더군다나 거기는 스페인이 지배해서 거기다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과도하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뇌물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네, 얘기들
지금,
있죠.
예, 뭐. 그런 투자 걸, 과열 이런데 아,
그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막 과열을 시켜가지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버블 경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그 당시에 남의 회사 버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패가망신하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손해본 사람 중에 하나가 뉴턴이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으나 인간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는 뉴턴이 저로 그 말을 할 때 자신의 욕심까지도 포함해서 자신에 대한 반성까지 그 말에다 넣어서 했었으면
좋았을걸. 남의 얘기인 척 하면서. 당시에 그, 뭐, 뭐, 천재물리학자로 불렸지만, 그래도 뭐 우리랑 욕심 가지고 있는 건 다를 바가 없네요. 그죠? 교수님,
그,
계산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쩐을 좀 세봅시다. 뉴턴 얼마나 잃었나요?
한 2만 파운드 정도 잃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억 정도.
와.
사람을 원망할 만하네요.
네, 와, 뉴턴이 그런 말 진짜 내 돈이 아닌 게벼 하고 할 만합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또 유명한 위인들이 책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보면은 철학자 소크라테스
네.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위대한 철학자가 등해가 되어서 아테네를 성가시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그러면은 뭐 사회를 기착해 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뭔가 하면은
네.
이거는 아테네의 어떤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테네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죠. 거기서
네.
그냥 이거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겼어요. 그땐 그것이 왜 가능했는가? 지상이 굳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전승국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오만해진 거예요.
네.
오만해지고 그다음에 동맹 국가들을 자기 부하처럼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치에 흐르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대해서 그 스파르타를 오히려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를 찬양했다는 명목으로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적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같은 그리스에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미움을 받아갖고 사형을 당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것보다는 더 큰 명목은 그렇게 그냥 나태하고 그다음에 사치에 빠진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은 올바름이다.
네네.
선이다. 끝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사람이 희곡에도 막 그게 말하자면 풍자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마 죽음을 당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살 수 네.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냥 저기 뭐야 죽음 택하기 전에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음을 택했잖아요. 결국에는 내 말이 오라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였을까요?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을.
아니요. 그거는
네.
아마 악법도 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안 나와요. 책에서는 그걸 안 썼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막 이제 제자들이 이제 피하라.
네.
저까지도 네가 피하는 게 좋겠다. 막 네.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백조는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왜 그러는가? 백조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도 나도 죽고 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떤 천국인데 천국이다.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내가 두려워,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도피한다면은 그것은 철학자의 길이 아니다. 네. 이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가 의연하게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명분이 오히려 지금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거죠.
전혀 네. 몰랐는데 네. 백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네. 아름답게 돌아가셨군요. 이게 문제입니다. 프로파간다 이런 거. 우리가 막 쉽사리 넘어가는 이런 거. 나를 이렇게 세뇌시키려던 자들아. 나는 내 곁에 세계사가 있느니라. 네,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네. 또 다른 위인도 있어요. 헬렌 켈러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헬렌 켈러 하면은 뭐 장애를 극복한 어떤 인간 승리의 대명사로 저희는 알고만 있는데 보니까 여성 문제나 뭐 인종차별 그리고 사형제도 반대와 같은 뭐 약자를 위한 활동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약 저도 어디서 봤는데 헬렌 켈러가 썰리반 선생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던 책에서 봤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올바르게
그렇죠.
따라가게 된 걸까요?
썰리반 선생은 그 선생님이자 스승이자 동시에 네. 나중엔 동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 거죠.
네네.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맹인이니까 네. 굉장히 마음도 닫혀 있고 뭐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네.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썰리반 선생은 펌프에 가서 물을 기르면서 그 시원한 물을 한 손에 흐르게 하고 다른 손에다가는 물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써줬어요. 그래갖고 물이 이거구나라고 네. 느낀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헬렌 켈러가 저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강연을 나갈 때마다 언제나 동반을 했어요. 언제나 동반해가지고 도와줬죠. 그러니까 거의 동반자 역할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썰리반 선생님이 먼저 죽었어요. 30년 전에 죽었는데 나중에 헬렌 켈러가 사망한 다음에 말하자면 바로 그 저 선생님 묘소 옆에다가 같이 다 묻어줬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주의자였어요. 아까 그 저 이인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이것이 사실은 사회주의자로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라는 게 알려지자 사실은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사회주의자를 배척했거든요. 엄청나게 비판이 많았어요. 비판이 많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 점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 브루스 이스메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싶은 분은 누군가 하면은 브루스 이스메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이 책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브루스 이스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옛날부터 아마 그 신문에서 이 사람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악덕 선전한 오명을 썼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렇게 그려졌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에 선장 존 스미스 선장이 오히려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빙하가 계속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그 무전이 계속 날아오는데도 그냥 잠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초동조치도 안 하고. 그리고 이스메이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구명보트 마지막 자리에 탔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후에도 결코 자기가 그런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그 당시에 죽은 선원의 어떤 부인들한테 큰 보상금 같은 걸 지불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영화에서 왜곡됐는데 그러니까 역사가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숨겨진 이야기도 찾아야 한다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다 역사가의 몫이고 또 역사 자체가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뭐 세계의 역사들도 알려주긴 하지만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이제 역사를 알아봐야 돼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걸 왜 알아야 돼?
뭐야 이러는데 보니까 책을 딱 펼쳤을 때 인물이 나오니까 그 인물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에피소드를 듣다가 보면 왜 궁금한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시대의 배경 같은 게 살짝살짝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찾아보게 되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목적에 딱 걸려드리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궁금했던 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궁금증이 막 많은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서 뭐 이렇게 위인 책 읽으면 그냥 어 그렇구나. 아 헬렌 켈러 이런 분이었구나. 아 소크라테스 이런 얘기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디테일한 막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펼쳐내신 거 보면 교수님은 위인들의 이야기도 그냥 책만 보고 넘기시는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 헬렌 켈러 하면은 어, 이 사람의 다른 사전 조사를 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연결지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아.
직업병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은 뭐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어떤 그 그러니까 뭐랄까 야만스러운 행태가 네네.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좀 경종을 울리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말할 수 있는 거는 역사 속에서예요. 역사 속에서 비유를 해가지고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회에 야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되게 잔인한 말인데요.
잔인한 말인가요? 예, 예. 그냥 뭐 뿌리는 게 많을수록 뭐 거두는 것도 많아지는 거. 아, 참 안 좋은 얘기긴 하네요.
네. 역사를 움직인 이렇게 위인들의 숨은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날의 시사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서 역사를 조금 더 풍부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
1부 끝곡 듣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미 씨.
네. 영화 로마의 휴일의 히로인은 누구였을까요? 말년엔 유니세프 홍보대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3번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네. 당첨자는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요.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오어 화이트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